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평강을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억해야 할 은택, 내가 기억해야 할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울을 보면서 그 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에게 이 혼잣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암시를 걸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 거울을 보면서 할 때가 있죠. 오늘 시편을 쓴 이 저자 다윗도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듯이 지금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그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은택을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택이라는 이 단어를 요즘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은택이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 즉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20편 103편을 보면 2인칭 단어가 많아요. 너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사실 다윗 자신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사함의 은혜, 바로 사유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오전 9시에요 이 전기 충격 의자에 앉아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한 남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이제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스럽고요. 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누구에게 준다 한들 뭐 소용도 없습니다. 게다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 이 다가오자 이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뿐이죠. 눈물이 비오듯 주룩주룩 내리는 그 순간 이 간수의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감자 번호 41번 이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야,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주저앉는 그 순간 이 간수가 수감실 문을 열며 그가 믿지 못할 말을 들려주는 거죠. 자네의 사형 집행 일정은 취소가 되었네. 오늘부터 자네는 자유인이 되었어. 이 사형수가 어리둥절한 이 표정으로 이 영문을 몰라서 그를 이렇게 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자네 모르고 있었나? 자네는 대통령 지시로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네. 여러분 이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만 알았던 이 사형수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보다 더 기쁜 순간이 그 삶 속에 있었을까요? 감격에 폭발쳐 울던 그날 아침을 그는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말했던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유의 은총, 그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은택이었습니다. 그 사유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한번 이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간음자입니다.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저히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픈 병들을 고치시고 파멸에 머물던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5절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죄로 죽어 마땅한 삶이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유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고 오히려 용서받은 다윗은 그의 인생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노비의 자식으로, 노예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것이 내 팔자구나 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왕의 아들처럼 왕의 자녀의 하나 중 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놀라운 위대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값만큼 상응하는 형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는 마땅한 형벌이 있는 것, 그것이 정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냥 어떻게 뭐 도망가고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정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운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냥 그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생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해야 하는 그 정의를 지키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뭐에 따라 처지하지 않습니까? 죄를 따라. 또 무엇을 따라 갚지 않으세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차량에 자기 몸을 무조건 던지는 듯한 그런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데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선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이 동이면 반대쪽은 반드시 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죄를 사하는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모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인자가 크심이로다.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모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사유의 사죄의 죄사함의 은채가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머물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이 사유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죄의 형벌도 없으며 죄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과 그 무시무시한 살인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은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이 은택인 것입니다. 그 은택은 죽어 마땅한 사형수가 그날 아침 자신의 죄가 사면받았다고 보고받은 그 소식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택,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택을 은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셨으니 이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